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아늑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들은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다 같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민자의 그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된 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1.5세예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대학도 뭐 아주 뭐 좋은 아이비리그나 그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대학 졸업하고 이것 해본다 저것 해본다 하는 그냥 평범한 아들이에요. 30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루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내가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대주십시오.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아빠가 야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인터넷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도저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하는 이야기가 영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녀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할 거냐 너 뭐 같이 동업한다는 애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자꾸 말을 얼버무리면서 대충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해라. 그게 제일 좋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돈을 안 대주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빠한테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박차고 나가요. 그런 일들이 쉽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듣는 이야기예요. 또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뭐 하다가 보면은 엄마는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고 아빠는 영어도 모르면서 아빠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한테 부담을 줄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이 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접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자기 계획을 숨기려는 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립서비스 하는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어떤 것이다, 원더러스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참 회개 망측한 일을 할 것이다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대조를 할게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기이한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 계획들을 숨기려고 하지. 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5절과 16절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한 계획은 다 숨겨놓고 그냥 돈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야 그러지 말고 직장 생활하면 어떻겠니? 아니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니?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지요. 아 내가 세탁소를 그래도 했는데 이거 누가 대신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할 때 싫어요! 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세탁소를 맡긴다는 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민자 입장에서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직장, 좋은 커리어를 갖기를 원하니까 세탁소, 리코스터 이렇게 맡는 거를 이렇게 별로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계획과 자기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하실 건지, 그 멸망을 시키고 심판하실 건지를 가르쳐 줬는가 하면 책이 앞에 있는데 봉함이 되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읽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앞에 갖다 줘도 읽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야 누가 우리를 보든지 상관없어.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 어리석은 유다 백성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날 안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를 모른다, 하나님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해요.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기 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가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일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16절에 뭐라고 대답을 시작을 합니까?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패역함이 사악함이 심했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너희의 라고 하는 말 앞에 감탄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아유 이런 거예요. 그 영어로 번역은 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묵상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겠다. 한숨 푹 내쉬면서 에휴 제가 방송 용어 아닌데 한 번만 쓸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부모는 아닐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에휴 이 썩을 놈아.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너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는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 너의 악함이, 너의 패악함이 심하도다라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유다 백성이 겉으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난 이래봬도 선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나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 이래봬도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유다 족속이 믿었던 그 하나님,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백성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한숨을 짓는 거예요. 아유 이 썩을 놈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한테 야 니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니네들의 정체가 뭔 줄 알아? 니네들 너 자신을 알아야지. 마치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뭔가 하면 토기장이와 진흙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든 사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책꽂이, 조그마한 책꽂이 저희 국민학교 때 한번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공작 시간인지 뭐 이렇게 했고 물론 저는 이렇게 망치질 이런 걸 잘못해서 제가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이거 잘 못해요. 아무튼 그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사람이고 책꽂이가 있습니다. 요만한 책꽂이예요. 그러면 책꽂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별거 아니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책꽂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이름으로 학교에다 갖다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책꽂이가 저한테 말 못하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이야기해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네가 언제 나를 만들었는데? 라고 반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흙이나 이 책꽂이가 사람에 대해서 토기장이에 대해서 야, 너는 똑똑하지도 않아 지혜도 없어 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와 지은 사람은 누구를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받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과학적으로 저보고 증명하라고 그러면 저는 잘 못합니다.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고 이런 진화론에 관해서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이 정도는 알아도 뭐 원숭이 턱뼈를 사람의 해골에다가 턱 갖다 맞춰놓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과학자가 있다가 나중에 뽀록났어요. 그런 일들은 알아도 과학적으로 저는 진화론을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4세기 때에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회고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거스틴이 하루는 이제 묵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가 하늘에 있는 별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별아,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어거스틴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물론 귀로 직접 음성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별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어요. 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고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써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너무나 기뻤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는 풀어봤어요. 다가오는 변화예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 큰 예를 하나를 드는데요. 17절에서 레바논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레바논과 그리고 기름진 밭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이 레바논에 가장 유명한 나무가 있죠. 우리 많이 듣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은 이 좋은 아름드리 나무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레바논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름진 밭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밭과 이 레바논의 살림. 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바논의 기름 그 살림이 숲이 기름진 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기름진 밭은 누구를 예비를 들고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처럼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기이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알았어. 그럼 나는 이방인들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취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진 밭은 살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 변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 봉함된 책이 있는데 다 못 본다고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 장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8절에 가서는 그날이 되면, 즉 심판의 날이 되면 못 듣는 사람들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될 것이고 맹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 맹인은 이 신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말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그런 기쁨, 여러분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노춘자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가보면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ICU에 계실 때 그냥 우세요. 왜 우시는 줄 아세요? 답답하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하시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그래도 이제는 짜장이라는 이야기는 하잖아요. I'm hungry라는 말은 하잖아요. 뭐가 되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그 기쁨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 늘어난다, 더해지는 그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기쁨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가중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급진적으로 기쁨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귀머거리로 간주하시는 자들이 이제는 듣게 되고 사람들이 겸손한 자로 간주하는 자 이들이 이제는 기쁨이 더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귀머거리라고 이야기를 손가락질을 했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막게 하고 눈에 보이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제는 더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압제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고관 대작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20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그렇게 기쁨이 가중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지리라.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지고 동사 세 개가 있잖아요.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이 압제받고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 크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강포한 자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없어요. 아티클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힘든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른 뜻이 서로가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세 번이나 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1810년에 태어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셉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세요. 그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를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가슴이 이렇게 확 와 닿았어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새 형태의 죄악이 스스로를 드러낸다. 새 형태가 뭐냐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찾는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다 끊어놓았어요. 공격하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잖아요.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강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며라고 했잖아요. 이 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송사로 죄를 씌우는 거예요. 사기쳐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할 수 없게끔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성문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판결해 주기를 원할 때 성문으로 와요. 그러면 그 성문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토로하고 그러면 거기서 마치 재판하듯이 해요. 그런데 그 성문에서 올무로 잡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맞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 반대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와 죄악을 저지르려고 계속해서 엿보는 기회를 보는 그 사람들 속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